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디모데전서와 구약 에스겔서입니다.
4장 훗날의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속이는 영들과 악마의 가르침을 좇으리라고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 악마의 가르침은 위선적인 거짓말쟁이들을 통하여 온다. 이 거짓말쟁이들의 양심은 뜨거운 인두로 지져진 것처럼 완전히 무감각해져 버렸다. 그들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음식은 믿는 사람들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두 좋은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다면 하나도 마다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대는 형제자매들에게 이런 내 가르침을 깨우쳐 주어라. 그러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지금까지 그대가 쫓아온 건전한 교훈의 말씀으로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종이 될 것이다. 속된 신화나 늙은 아낙네들의 이야기들은 물리쳐라. 오히려 자신을 훈련하여 경건함에 이르도록 하여라. 몸을 훈련하는 것도 조금은 가치가 있는 일이지만 경건함에 이르기 위한 훈련은 모든 면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뿐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의 생명도 약속해준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 할 말이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힘써 노력한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이 구세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쳐라.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하여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여라. 오히려 그대는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깨끗한 삶으로 모든 믿는 사람의 모범이 되어라. 내가 갈 때까지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읽어 들려주는 일과 간곡히 타이르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힘써라. 그대가 받은 영적인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것은 예언자들이 그대에 관하여 예언하고 장로들이 그대에게 손을 얹어 주었을 때에 그대가 받은 것이다. 이런 일들을 부지런히 실천하여라. 그것들에 그대 자신을 완전히 바쳐라.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여라.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의 내용을 잘 살펴라.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라. 그러면 그대는 자신뿐 아니라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모두 구원할 것이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에스겔서 제38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마곡 땅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곡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너를 돌려세우고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와 내 모든 군대 곧 군마와 기마병과 곧 완전 무장을 한 군대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들고 칼을 잡은 대병력을 내가 끌어내겠다. 방패와 투구로 무장을 한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와 리비아를 끌어내고 고멜과 그의 모든 군대와 북쪽 끝에 있는 도갈마 족속과 그의 모든 군대와 수많은 백성을 너와 함께 끌어내겠다. 너는 내게로 직결된 온 군대와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들을 잘 주의하여라. 내가 공격 명령을 받기까지는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때가 되면 너는 오래 걸려 전쟁의 상처를 다 씻은 한 나라를 침략하게 될 것이다. 그 나라는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있던 이스라엘의 산지에 다시 세운 나라다. 그 나라 백성은 타국 백성들 사이에서 살다가 돌아온 뒤에 그때쯤에는 아주 안전하게 살고 있을 것이다. 그때 내가 쳐올라갈 것이며 너와 내 모든 군대와 너와 함께한 많은 나라 연합군이 폭풍처럼 몰려들고 구름처럼 그 땅을 덮을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날이 오면 내 마음속에서 온갖 생각이 떠올라 내가 흉악한 생각을 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혼자 속으로 성벽이 없이 사는 마을로 쳐올라가겠다고 평안에 살고 있는 저 평화로운 사람들에게로 쳐들어가겠다고 성벽도 없고 성문도 없고 빗장도 없이 사는 사람들을 덮쳐서 물건을 약탈하며 노력하겠다고 하는 악한 생각을 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돌아와서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있던 땅에 다시 정착하여 가축과 재산을 늘려가며 살고 있는 백성을 손을 들어 칠 때 스바와 드단과 스페인의 상인들과 젊은 용사들이 너를 비난할 것이다. 내가 노략질이나 하려고 가는 것이냐고, 내가 강탈이나 하려고 군대를 동원하였느냐고, 은과 금을 탈취해 가려고 가축과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엄청난 전리품을 약탈해 가려고 원전길에 나섰느냐고 비난할 것이다. 사람아, 너는 애언하여 곡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사는 그날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때가 되면 너는 내 나라 북쪽 끝에서 원전길에 나설 것이다. 그때 너는 대군을 이끌고 떠날 것이다. 놀라운 규모를 지닌 기마대와 많은 보병을 이끌고 정복길에 오를 것이다. 마치 구름이 땅을 덮는 것 같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고가,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끌어들여서 내 땅을 치게 하겠다. 문 민족은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나타내려고 너를 이렇게 부리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고가, 내가 옛날에 내 종 이스라엘의 예언자를 시켜서 말하여 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너다. 예언자들이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치게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곡이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오는 그날에는 내가 분노를 참지 못할 것이다. 그때 내가 질투하고 격노하면서 심판을 선언하여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벌레와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무너지고 모든 성벽이 허물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곡을 칠 칼을 내 모든 산으로 불러들이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칼을 든 자가 저희끼리 죽일 것이다. 내가 전염병과 피비린내 나는 일로 그를 심판하겠다. 또 내가 억수 같은 소나기와 돌덩이 같은 우박과 불과 유황을 곡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와 함께한 많은 연합군 위에 퍼붓겠다. 내가 이렇게 문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 위엄을 떨치고 나서 거룩함을 밝히 나타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장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서 달려가 그의 목을 끼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깨어져 버린 관계와 회복의 어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본 비유는 그야말로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 할 정도로 복음의 핵심적 메시지인 회개와 구원에 관한 진리를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도 아름답고 현장감 있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항상 이야기 되어지고 있는 일반적인 소위 탕자의 회개라는 관점보다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아들과 아들 사이의 관계 단절과 그 회복의 어려움을 본문을 중심에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단절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두 아들은 사실은 아버지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12절이고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요 정확하게는 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것인데도 나의 것이라고 먼 나라에 세상에 나가 팔아먹어 치운 탕자형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전혀 늘리지도 못하고 움켜 쥐고 앉아있는 형으로서의 스타일이 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형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15절에 그랬고 18절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9절과 30절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변명이 많습니다. 28절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자기의 권리와 의의를 내세우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내게 돌아올 뿐 그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12절에 했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29절입니다. 빈 주먹 쥐고 붉은 적신으로 태어나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요구하는 당당함이나 나의 자리를 지켰다고 큰소리치며 대드는 두 아들 모두는 분명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모습입니다. 첫째는 성숙하지 못한 철없는 스타일이고 둘째는 나의 것을 축낸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권리를 외치는 독립선언 스타일과 자기 의에 들떠있는 어설픈 신앙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막연한 생떼나 계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돌아오는 탕자들을 손가락질하며 천국을 가로막는 먼저 된 자들의 폐해는 늘 화평을 깨뜨리는 책망받아 마땅한 모습인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아버지만을 생각했을 뿐 형은 안중에 없는 아직도 이웃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자기와 비교의식을 갖는 것, 29절에 30절 역시 화해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화목시키기 위하여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서로 평등이 될 때만이 화해가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인정되어도 이웃이 인정되지 않으면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은 그러므로 재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불화의 결과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비유되는 하나님과 사람의 판단은 이 비유 속에서 무엇을 결과하고 있습니까? 독립선언을 하고 집을 나간 아들은 동물, 그것도 부정한 동물로 상징되는 돼지와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16절에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음식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에 신경을 쓰게 되었고 국수 한 그릇을 먹고 나오면서도 이를 쑤시는 거드름을 피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성을 잃어버린 사람은 동물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랑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약육강식의 원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영혼을 소멸해버린 짐승의 세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고 나간 사람의 모습입니다. 교제의 대상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슬픔도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집 나간 아들을 학수고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아담을 잃어버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9절에 보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한탄하며 부르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교제의 대상으로 특별히 지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야 비로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것은 사람인데 오히려 가슴 아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독선 그것은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겁니다. 삭막한 율법에 충실하려는 사람은 기쁨이 없었습니다. 28절 상반절이죠. 저가 놓아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본문의 마다들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는 삭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잔치조차도 이런 류의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울이라는 청년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잃었던 아들을 찾은 화해의 잔치는 즐거워해야 당연한 것임에도 기득권이 위태하게 느껴지는 살벌함만이 있을 뿐이고 자신의 것을 나눠 가지는 것이 실은 오히려 동생이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에 있어서 이 사람은 동생이 돌아오건 돌아오지 않건 차이가 없습니다. 오로지 의무에 매여 주어진 일에만 세월을 보내는 그리고 명을 어김이 없다는 자기 의만이 유일한 자랑거리일 뿐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신앙의 유형입니다. 세 번째로는 화해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서로를 나누어 버린 비극의 삶의 회복을 본문의 비유에서는 먼저 둘째 아들의 회개로 시작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면의 화해의 시작은 아버지로부터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에게, 즉 이방인들에게 화해 방법은 본문에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단순하게 20절에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묘사하고 있지만 집을 나간 순간부터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이 전체 내용 속에 깊이 깔려 있습니다. 그 나중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도 역시 이것은 분명합니다.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존재들인 우리를 위하여 송아지와 같은 희생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셨습니다. 송아지를 잡아야만 화해가 되고 잔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큰아들 몫의 송아지가 아닌 자신의 송아지, 독생자를 잡으신 겁니다. 이제 이 송아지를 잡음으로 시작한 잔치는 누구든지 참여하게 되어 기뻐할 수 있는 화해의 제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집의 일꾼들과 큰아들까지도 초대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에게 화해 방법인데 유대인들에게가 되겠습니다. 선택된 백성들에게가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31절 32절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의 민족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법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바울의 당부이고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치유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왕의 왕도 주의 주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1세기 당시의 그리스나 로마의 우상 숭배와 비교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은 현저하게 달랐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도덕적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많은 부분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법을 교훈하기 위해 교회와 개인들에게 보낸 서신, 곧 편지입니다. 이 21편의 서신 가운데 13권은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를 제외한 나머지 7권을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는데 4명의 저자 이름이 그 서신들의 제목입니다. 바울 서신은 그 서신을 수신하는 교회나 개인의 이름이 서신의 제목으로 쓰였습니다. 이 서신들에서 가르치는 교훈은 당시 초대교회 신자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 4편은 개인에게 쓴 것이고 8편은 특정한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쓴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는지 혹은 아볼로 같은 다른 사람이 썼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빌레몬서처럼 개인적인 색채가 강한 것이 있는가 하면 로마서처럼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 설명한 대단히 교리적인 것도 있습니다. 어떤 서신들은 당시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을 다루기도 합니다. 칭찬하는 편지가 있는 반면 어떤 서신은 매우 비판적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파악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그의 설교식 편지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회개했습니다. 먼저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이 서신은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쓴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은 바울이나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는지 다른 사람이 세웠는지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 때문이지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점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나머지 5장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뒷부분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관한 것이고 앞부분은 그리스도교의 교리에 관계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두 권은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이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교인들 간의 분열, 근친상간, 형제끼리 송사하는 일, 결혼 문제, 성령의 은사, 부활에 대한 논쟁 등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단호하지만 애정어린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앞서 보낸 서신을 통해 그와 같은 문제들이 얼마간 올바르게 해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감사 연보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가난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돌봐줄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모세의 율법에 단지 조금 더해진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아주고 모세의 율법은 속박의 법이고 그리스도의 법은 자유의 법이라고 교훈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은 이 점을 간단히 요약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말씀은 또한 그리스도인도 은혜에서 떨어지고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이번에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입니다. 이 서신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와 빌립보와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헐었음을 보여주면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강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가족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비판적인 문장이 거의 없고 매우 부드러운 문체로 쓰여졌습니다. 이 서신의 마지막 장은 특히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 유대하심, 즉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이 서신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이 두 권은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들입니다. 여기서는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주님의 재림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잘못 알고 곧 재림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일도 안 하고 문제만 일으켰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이러한 태도를 바로잡아줄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입니다. 이 세 권은 바울이 세운 교회에 바울이 파송한 두 젊은 전도자에게 쓴 편지들입니다. 이 서신들에서는 교회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며 어떻게 장로를 택해야 하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로서의 삶에 대한 교훈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빌레몬서입니다. 이 서신은 한 장으로 된 짧은 편지인데 바울이 개종시킨 오네시모라고 하는 도주한 하인을 대신하여 그 주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처럼 대우해 주라고 당부합니다. 이번에는 히브리서입니다. 이 서신은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썼는지 아볼라가 썼는지 혹은 다른 사람이 썼는지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쓴 서신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한 가지 사상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즉 옛 계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약으로 대체되었으며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우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서신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입니다. 이 서신은 아마도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썼을 것입니다. 이것은 흩어진 열두 지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믿음과 행함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혀를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큰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는 거짓 교사에 대해 경고하면서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서신의 제3장은 그리스도 재림에 대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날에 대해 베드로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이 땅이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요한 1서와 요한 2서, 요한 3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서신들은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사랑이 요한 1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다섯 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서신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44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일 것입니다. 이 서신은 택하심을 입은 부녀에게 쓴 편지인데 우리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본 서신에서는 지내처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라고 경고하면서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요한 3서는 가요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랩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다서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형제 유다입니다. 이것은 베드로후서와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거짓 교사를 경고하고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